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 교회를 보면서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래도 너희에게 이런 잘한 것들이 있다. 칭찬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걸 잘못했다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데요.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보면 아무런 칭찬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꾸중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대교회는 꾸중만 들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사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대라는 지역을 살펴보면요. 사대는 두아디라 지역의 남동쪽에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삼면이 높은 암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수 없는 도시였고요. 적으로부터 점령당한 적이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공업도 발달해 있었고요. 그 도시 아래로 팍툴루스라는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강에서 사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최초로 금화를 사용했을 정도로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도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대는 별명이 황금의 도시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편안한 도시였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수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대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랑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해라 이런 핍박도 없었고요.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박해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는 부흥하는 지역에 있었고요. 안전하고 이단의 위협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기에 딱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이상적인 환경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넌 죽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니까요, 거기도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참 과부가 어떤 과부인가, 거짓 과부가 어떤 과부인가를 말하는데요, 그 거짓 과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향락이 무엇입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 세상 즐기는 삶이 향락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마 사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삶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겸하면서 살아가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넌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만족함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만족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쇼핑을 하면서 인터넷을 하면서 거기서 내 삶의 만족함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오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아닌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네 믿음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 안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19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요, 분명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크리스찬의 문제는요,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으면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가 크리스찬들을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다운 행위가 없다면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의 행위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내일 당장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그 번호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그 복권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당첨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대교회에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어렵습니까?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사대교회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행위라고 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그런 행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그래도 그 모든 칭찬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그래버리면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봉사, 수고와 섬김 아무 소용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아 잘한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은요 바로 이런 사대교회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한이라는 말, 플레로라는 말은요 충만하다, 차고 넘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이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의 행위는 겉모습은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비어있었다, 겉에만 그럴듯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 속을 채워야 온전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려면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보다 더 악한 영들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더 안 좋은 것, 더 안 좋은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아, 사대교회도 비슷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봉사와 섬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수많은 일과 봉사를 감당하기는 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내 형식대로 내 습관대로 매번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그 행위의 온전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칭찬은 하나도 없고 꾸중만 듣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교회된 저를 향해서 또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겉으로는 살아있는 척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대교회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다면 아니 중심은커녕 겉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온전한 행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행위를 갖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꾸중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이유는 꾸중한 걸 통해서 네가 돌이키고 살아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요 일깨는 일입니다. 일깨는 게 뭐냐면 깨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남극이나 북극 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영화들 보시면 꼭 추운 곳에서 잠드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그 추운 곳에서 잠이 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 있잖아요.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때려서라도 잠을 못 자게 깨우는 거죠. 맞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겪는 건요 참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라도 깨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히 때려서 깨워놓으면요 계속해서 깨이지를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눈 팔고 있으면 그새 다시 잠들어 버리죠. 잠자던 영혼은요 깨어나야 하고 한번 깨어났으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일깨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라라는 말은 그레고리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현재형으로 사용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걸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잠들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졸기만 하면 언제든 물어뜯으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편안함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 평안했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고 세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좋아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깨닫지도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혹시 세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깨어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거, 그거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요, 결국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방황이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놓치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아니 수많은 성도들조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를 않으니까, 그 목적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이고 갈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여기저기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그게 내 삶의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성도의 목적지는요, 이 땅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광야가 끝나면 나올 가나안이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다면요, 속도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오르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린 채로 무작정 빨리 달려가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덩달아 점점 급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들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분주하게 빠르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스프링벅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요, 이제 처음에는 풀을 조용히 뜯어먹고 있는데 사냥들이 같이 여러 마리가 이렇게 몰려들면 앞에 있는 사냥들은 더 빨리 먹을 풀을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사냥이 달려가면 뒤에 있는 사냥들도 다 따라 달려갑니다. 근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얘들은 왜 달려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막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살을 하죠. 처음에는요 그 사냥들이 빨리 움직여서 새로운 풀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먹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빠르게 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자 의미로는요 회개라는 말이 잘못을 뉘우친다, 잘못을 고친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좀 더 죄인이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까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행동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 내가 잘못했어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다시 봐야 돼, 또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이다, 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방향을 다 잡아놓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거나 돌아갈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도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 깨닫고 눈물은 한번 흘렸지만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건요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후회와는 다르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몇 배나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에 찔림도 있었지만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잎사귀의 무성함이 아니라 열매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잎사귀는 너무나 무성한데, 말들은 너무나 많은데, 겉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런 열매는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 사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내 자신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는 똑똑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해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를 않다면 결국 사대교회처럼 주님께는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뉴저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은커녕 사람에게도 욕을 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